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욥기서로 모시겠어요. 욥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욥기서가 우리에겐 상당히 주목되는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욥기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레미야, 애가, 대개는 예레미야, 애가를 또 안 넣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섯 권으로 된 이 서신, 시가서의 한 그 책입니다. 시가들이라는 표현은 이 목가적인 내용이나 상상적인 내용보다도 형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시라고 해서 리듬을 갖추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히 시브리 시는 사상을 반복하거나 병행구절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대화는 그런 면에서 이 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대화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읽어보셨다면 이러한 형태의 히브리 문화 가운데 본보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성경학자들도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들 모세가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에스라나 솔로몬이나 욥 자신 그리고 엘리후 등을 꼽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마땅한 이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본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러한 엘리후가 이 저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욥기 32장 16절과 1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이것은 대화의 문맥 속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화가 다시 시작될 때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엘리후와 이 말하는 것인데 곧 대화가 다시 시작될 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엘리후가 저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욥기에 관하여서 재미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욥이 살았던 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모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우수 땅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우수 땅이 어디 있는 땅인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지명을 지금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책들에게서 필수적인 장소와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 욥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입장은 욥이 이 족장시대의 욥기가요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야곱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욥기에서 모세 율법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출애굽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욥이 족장시대에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논증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욥의 수명입니다. 욥기 4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에 차서 죽었더라. 우리는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욥처럼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족장시대를 말하는가? 그 두 번째는 욥은 자기 가정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언급이 그러므로 없어요.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족장시대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셋째는 엘리바스는 에서의 장남의 후손이거든요. 창세기 36장 10절에 보면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아들은 루엘이며. 이것으로 보아서 이 욥이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욥기는 위대한 철학적 작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욥기에서 제기하여서 또 해결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거기에 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한 대가지 정도 살펴보면 이러네요. 첫째는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욥기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욥기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많은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욥기는 인류에 대한 사단의 비방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셋째로 욥기는 욥 자신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넷째로 욥기에서 인내를 가르친다. 야곱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이 인내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기의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는 욥기의 주된 목적이 회개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욥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결론에 가서 아, 이 욥기가 회개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회개에 대하여 말하거나 기록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죄악된 생활로 시작했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의 가장 불경건한 왕 므낫세가 있잖아요. 이 므낫세를 지적할 것인데 우리는 므낫세에 관하여 구약의 역사에서 그가 회개했던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종류의 회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다섯 사람 누구죠? 사울이 있었어요. 그가 회개했잖아요. 또 당시의 귀족이었던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도 회개했고요. 또 뉴욕의 술 주정뱅이 제거 맥콜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가장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했던 사람을 선택하라면 아마도 욥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기 끝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욥 자신의 말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자들 또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시듯이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니까요. 또한 이 욥기는 위대한 철학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저작가 테니스는 욥을 가리켜서 고대나 현대 문학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를 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토마스 칼라일은 욥에 대하여 나는 펜으로 쓴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는 욥기에 대하여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장엄하고 숭고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어헤드 박사는 욥기는 가장 고상한 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의 산문 부분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한편의 드라마이죠. 이것은 욥기가 허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의 성격에서 역사적 인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욥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이 욥기를 그들 작품 구성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를 누렸던 H.C. 윌스 그리고 아키발트 맥클래쉬 등이 있는데요. 시곡을 통해서 맥클래쉬는 욥기와 현대인간 사이의 비교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가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언급하고 또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욥과 욥기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맥클래시는 시곡을 현대 인간의 희망과 절망을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유추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욥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사람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된 발견을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에 대하여 매우 이기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자기의 의의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상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너무도 크게 느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욥기는 사실 여러 면에서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다. 그리고 또 욥기의 그 문학적 형태를 보면 나름대로 그 숭고한 그러한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현대인들에 대한 묘사가 아닌가 싶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오늘날 인간 문제는 어머니로부터 출발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시대의 잘못은 어머니가 충분히 거름말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사실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고요. 또 이것이 문제의 일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부족, 무능, 그리고 죄를 탓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전에는 오직 엉뚱한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니까요. 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끔찍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끔씩 목도하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으로 참으로 공경에 처해 있고 커다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현대인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위로받을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둘러싸여 있어서 참 얼마나 어려운 삶들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우리 성도들을 더 저는 참 많이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에 애청하시는 우리 형제들. 특별히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들. 아마 지금 퇴근길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욥기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문제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현대인은 구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욥과는 다른 점이에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민감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자기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욥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안전책을 박탈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 풍요한 사회 가운데서도 시련을 당합니다. 온갖 편리한 장치와 도구에도 불구하고 망망대해 가운데서 떠다니는 나무조각 같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의 손을 갈릴리에서 오신 분의 손과 맞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손을 맞잡으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실 원인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헌신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교회에서 또 헌신 예배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그저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야 하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내내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욥은 현대인이 표류하듯이 표류하지 않았어요.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거였어요. 왜 저인가 말이죠. 왜 나인가.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시기 전에는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나 의인인데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이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스 땅은 중동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 밖에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그냥 우스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때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위치에 대해서 아주 심의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요세푸스가 말을 했냐면 창세기 10장 22절로 23절에서 우수는 셈의 아들 아람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2장 20절로 21절에서 우수가 아브라함의 동행 나홀의 장남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우수가 고대의 도시 다메섹을 창설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메섹은 2세기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욥이 시리아 사막 근처 어디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막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보내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많은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스 땅이 지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이 땅 위에 있는 어느 장소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정확히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일이 그러나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교훈, 그 내용이십니다. 욥은 안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완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고 고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현대인과는 그러므로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은 열 자녀를 거느린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어요.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운송수단으로 약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암나귀에서는 젖을 짰어요. 이것은 당시 아주 귀중한 식품으로 간주되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아주 풍요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은 욥이 하워드 슈나, 록펠러나, 헨리 포드 그리고 텍사스의 모든 유전 사업자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부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4절을 볼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풍성한 땅에서 살았으므로 모든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요한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5절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뭐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욥이 자기에게는 제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실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는 제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해야 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까 봐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이 욥은 자기의 가정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1장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부유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가족을 데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비참하게도 많은 정말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말썽을 부리고 마약과 범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모들은 욥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람 욥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하늘이 시작됩니다. 욥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겉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이 욥이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성명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일부는 정말 정확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